VOA 뉴스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16일 3개월 내에 네 번째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또 화산 폭발로 발생한 용암이 분출돼 마을 주변을 향해 흘러내렸습니다. 폭발 지점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안 도시 그란디비크에서 북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18일 첫 번째 폭발이 있었고 1월 14일에 두 번째 폭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 후 방어벽이 강화됐지만 두 번째 폭발 당시 용암이 마을로 흐르면서 몇몇 건물들은 용암에 의해 소모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출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월 8일에 세 번째 분출은 몇 시간 내에 끝났지만 용암이 배관로를 타격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던 열과 온수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이번 분화로 스토라스크 오코스벨과 하가펠 산 사이에 약 3km 구간에서 지구에 균열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17일 용암이 시속 1km로 남과 남동쪽으로 흐르고 바다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암이 남해안의 주요 도로로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아이슬란드 국영방송 RUV는 아이슬란드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블루라군 온천에서 화산 폭발이 시작되자 수백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공항인 인근 케플라비크에서 항공기 운항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부 한 명이 화산에 의해 열릴 균열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따라 일어나는 분출은 거의 800년 동안 잠잠했던 스바르첸기 화산 시스템이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활동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레이카네스 반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근래 가장 파괴적이었던 분출은 2010년 에이아프 얄라요클 화산의 폭발로 대기 중에 거대한 재구름을 내뿜었고 유럽 전역에 영공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미군은 16일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이 발사한 무인기를 파괴했으며 또 다른 무인기는 홍해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근에서 선박에 의한 피해나 부상 신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또 예멘 내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무인 수상 함정 5척과 무인 항공기 한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들 무기가 이 지역 상선과 미국 해군 함정에 임박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해에서 수개월간 이어진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전 세계 해운이 중단되었고 기업들은 남아프리카를 도는 더 길고 더 비싼 항로로 노선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테러 집단으로 지정한 하마스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후티 반군의 지속된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산되어 더 광범위한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해운 선박 공격에 대응해 후티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왔습니다. 러시아가 17일 대통령 선거 마지막 투표일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대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6년간의 집권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권 25년에 걸쳐 강력한 정적을 제거하는 등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이견을 허용하지 않은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도전에 직면하지 않아 대통령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푸틴 정권의 반대파와 독립 언론에 대한 잔혹한 탄압 속에 반대파들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선거 관리 당국은 사흘간의 투표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현재 1억 1,400만 유권자 가운데 60% 이상이 직접 투표하거나 온라인 투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투표소 곳곳에선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불로 태우기도 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투표소에서 있을 수 있는 시위에 대비하며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17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드론 35대를 이용해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 공격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어 모스크바 지역에서 드론 4대를 파괴하고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17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긴밀해지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없이 미한연합훈련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훈련이 14일 끝났습니다. 한국 국민 한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 DNI가 북한 문제에 대해 평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12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긴밀해지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One of the challenges that we see is sort of a factor in this landscape is that he is potentially feeling increasingly emboldened by virtue.
헤인스 국장은 우리가 보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북러 관계 진전으로 김정은이 점점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푸틴이 군수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금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밀착을 통해 한층 대담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자세히 윤 기자에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또 강화가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으로 관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그 말하자면 혜택으로 군사력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가 되고 또 경제난이 완화되고 아울러서 주목할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대가로 이 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그리고 원자재 그 밖에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국무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 경제적으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미 대규모 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경제난도 식량난이죠. 구체적으로는 완화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말하자면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유엔 무대 등에서 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떠한 말하자면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대립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의 국제 정세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활로를 찾는데 호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국제 정세,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은 상당히 대담해지고 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까지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인즈 국장이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분석한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11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 미국의 그 국가정보국은 전서부터 북한이 그 비핵화의 뜻이 없고 따라서 비핵화 협상할 뜻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전에도 그 보고서에 계속 이 같은 얘기가 실려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헤인즈 국장이 청문회에서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북한이 왜 비핵화 협상의 뜻이 없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그냥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아, 김정은 정권과 그 북한이라는 국가를 포기할 뜻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북한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국,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것은 물론이지만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그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그 무기 거래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요번에 그 국가정보국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이 이미 그 북한이 있는 한반도 주변에는 그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망이 배치돼 있습니다. 알래스카 등에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요. 태평양에 있는 그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수단으로 북한이 그 순항미사일, 또 고체형 ICBM,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각종 새로운 무기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하나의 전망, 이런 것을 내놨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정교해지고 있다. 그런 우려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문제로 북한 내부의 그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쨌든 그 지난 몇 년간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북한 당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북한 사회를 꽉 쥐고 통제하려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장마당을 풀어줘야 되고 민간 부분을 푸는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립시키고 통제해서 정권 마음대로 이끌려는 그런 한 가지 그 욕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리려면은 민간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욕구를 어떻게 그 균형을 잡고 이끌어 나갈지 이것이 가장 큰 앞으로 그 북한이 직면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미국의 국가정보국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헤인스 국장이 이제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체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켜주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국제사회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난 2018년에 하노이에서 열린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말하자면 이 협상 그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미국과의 합의나 협상을 통한 핵포기 의사를 접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오랜 판단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핵포기보다는 아예 핵무기 말하자면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으로 그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들을 아예 구체적으로 법에까지 명문화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헤인스 국장이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근거로 제시된 겁니다.
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이 북방 한계선 등지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런 판단을 할 근거는 충분히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북한이 해안포 진지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네. 남북한 간의 군사 분야 합의가 일단 사실상 폐기된 이후에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또 북한은 이 그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도 빈번히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에 이 북방 한계선을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군부에다가는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 이것을 한국군이 침범할 경우에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평도나 백령도 등지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남북한 간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이런 무력 충돌이 일단 발생한다고 하면은 현재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소통 수단 채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런 우발적 충돌은 국지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헤인스 국장은 또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헤인스 국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도 그 한층 그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지만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이 없는지 그 배경 그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가 좀 그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관국은 이미 그 북한이 그 한국을 공격할 경우에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전면전 같은 그런 그 대남 공격을 할 경우에는 공격하는 거는 뭐 북한의 자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권이 날아가는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의 안위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면전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나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뭐 핵무기, 미사일 이런 거는 많이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재래식 전쟁을 할 정도의 그 전쟁 준비는 충분치 않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그 병력이 뭐 한 110만 될 정도로 상당히 병력 수는 많지만 대표적인 예로 공군을 꽂을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는 이제 공군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북한의 전투기가 한 400대 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투기가 한갑이 넘은 40년 이상, 70년 이상 된 상당히 오래되고 낡은 노후화된 전투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아마 북한의 공군은 아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병력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탈북자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북한군이 상당한 그 식량난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고 병참 사정, 보급 사정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마디로 하면은 전면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전면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아마 그 헤인즈 국장이 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정세를 한번 살펴보죠. 헤인스 국장은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중 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시사한 겁니까?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한 발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헤인스 국장이 보는 중국은요, 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그 말하자면 국력이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미국의 동맹국들과 직접 경쟁을 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지금의 국제 질서를 변경할 능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게 헤인스 국장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이 중국은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나 또는 인구적으로나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가 될수 있다는 건데, 바로 이런 말씀드린 인구적,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다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될수 있다, 중국이.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헤인스 국장이 미중 간 충돌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이완 문제를 직접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타이완은 사실 중국이 오래전부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올해 들어서 타이완 총통선거 이후에는 계속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때문에 하인스 국장은 타이완이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갈등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바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그것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헤인스 국장이 이두 나라 관계에는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네, 헤인즈 국장은 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외교, 국방, 경제, 기술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나토 같은 동맹 형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고 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값싼 석유를 상당히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틀림없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고 있고 서로들 득이 되는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틀림없지만, 러시아는 지금 중국한테 원하는 것이 중국이 좀그 갖고 있는 무기, 살상 무기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는 살상용 무기는 러시아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호 이용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강한 결속, 미국과 나토 같은, 미국과 한국 같은 강한 동맹 관계로 나아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헤인지 국장은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한 논리 같은데, 헤인츠 국장은 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 양자 또는 3자 차원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타자 간 축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못할 거라는 이유를 댄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헤인스 국장의 설명을 들으면 그 이유로서는 그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이네 나라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 중에 한 곳과 미국이 직접적인 충돌을 벌이지 않는 한 이들 나라들 간의 협력은 제한적이고 또 또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는 이런 방식대로 제한적인 협력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많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만도 두 차례 직접 대면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양 정상이 합의했던 무제한적인 협력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이 되는 제3세계 국가라고 할까요? 브릭스로 대변되는 이 말하자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이 나라들이 지금 사실 미국의 말하자면 대응해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 사용을 모색하고 있고요. 상호 간에 긴밀히 연결된 그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헤인스 국장이 전망한 것과는 달리 제한적인 협력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 언급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국영 RIA 통신과 러시아 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독자적 핵 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과 관련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어떤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최대 핵보유가 아닙니까? 그런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죠. 북한의 핵 우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15일 시작된 대통령 선거, 러시아 대통령 선거로 다시 집권을 연장한 다음에 올해 안에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평양 방문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데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지금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해서 좀 더 나름대로 뭔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최 기자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그 핵우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 미 국무부가 13일 그 VOA의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우려한다 이런 그 원론적인 입장을 그 밝히는 선에서 끝났고요. 이어서 그 유럽연합 EU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유럽연합은 푸틴 대통령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은 그 통일부 당국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그 핵 보유국 인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가 그 공식화될 경우에 동북아시아의 그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붕괴돼서 지속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14일 막을 내린 미한연합훈련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훈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이나 많은 언론들이나 왜 그랬을까 궁금해하는데 과연 뭐 때문일까요? 윤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아무런 도발을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에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작하기 전에만도 대부분 관측분들은 이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또 사실 과거에 이 훈련 미국과 한국의 연합 훈련 때면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북한이 이 훈련에 반발해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해왔었고요. 특히나 올 들어서는 거의 그 10번 넘게 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작 북한이 부침 연습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난했던 이 자유의 방패 미한연합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몇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사실 좀 이례적인 것인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훈련 기간 중에 지방에서 공장 건설 착공식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면서
예.
인민국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같으면 이 미한연합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이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현재 내부 경제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도발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한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중국에서는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지난 4일부터 11일간 그 양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양회 기간 동안에 이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을 북한이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와 함께 러시아도 15일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그 말하자면 그 여기도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한반도 안정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정치 행사 기간에 북한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일을 좀 자제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네.
실제로 북한이 왜 아무런 군사적 움직임 없이 이 훈련 기간을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발표가 있기 전에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연합훈련이 4일 시작돼서 열흘간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훈련이 진행됐고 남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최 기자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4일 시작돼서 14일까지 열흘간 이제 진행됐는데요. 이번 훈련의 뭐 특징을 꼽는다면은 야외 기동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또 한국군이 함께 48차례 48번에 걸쳐서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과거 지난해에 비하면 한 두 배 정도 많아진 기동 훈련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유엔 사령부 회원국들도 무관 이런 장교들을 보내서 이런 훈련을 그 참관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군은 또 지휘소 훈련, 북한의 공격을 상정을 해서 군 지휘관들이 미리 마련된 벙커로 이동을 해서 전쟁 상황을 그 지휘하는 그런 훈련도 했고요. 또 하나 그 언론에는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하지 않은 훈련, 하지 않은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 훈련을 하면은 뭐 B-1 미국 폭격기, B-52 폭격기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전개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전개 안 됐고요. 훈련은 또 하나 그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쌍용 훈련이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 그 해병대가 상륙 훈련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그 한국 언론에 상륙 훈련을 했다 이런 보도가 없는 걸 봐서 아마 상륙 훈련도 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도 그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보다는 좀 대응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5일 그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서 전쟁 연습이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이것은 수위나 뭐 이런 거로 봤을 적에 담화를 뭐 낸 거는 뭐 예년이나 다를 바 없지만 좀 수위를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훈련 기간 중에 GPS라고 그러죠. 그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로 인한 그 특별한 피해가 뭐 보고되진 않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방에 나와서 일종의 대응 훈련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6일 그 특수전 북한의 그 특수전 부대 훈련을 그 현지 지도했고요. 이어서 그 포병 부대 자주포 이런 것을 모아놓고 훈련을 그 참관을 했고요. 13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탱크 부대를 훈련을 해서 직접 그 신형 탱크를 타고 훈련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면 그 남북한 모두 상당히 훈련을 좀 자제하고 강도가 그렇게 높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자 뭐 이런 합의가 사전에 있을 수도 있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사실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논의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최근에도 대북 고위 관리죠. 미 국무부 정박 그 부차관보가 류샤오밍 그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 중국 외교부에 화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미국의 대선 기간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대선 기간 중에 중요한 대외 사안의 하나인 북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사실 절대 바라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앞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테림 스텝, 그러니까 중간 조치라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말하자면 이제 도발적인 중대한 어떤 군사적 여러 가지 모험들을 원하지 않는 것만큼 이것을 위해서는 미국도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안정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합리적인 정당한 우려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 한반도 북핵 문제의 연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서로 약간의 양보가 필요한 부분들 그것이 돼야 이제 중국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양측의 말하자면 당국자들 간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논의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한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끝으로 간단히 한국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1일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인 백모 씨가 북한에서 체포돼서 현재 모스크바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최 기자가 이백 씨가 러시아에서 무엇을 했던 인사고, 그러면 앞으로 또이백 씨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 전망은 또 어떤지 최 기자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것은 그 11일 날그 러시아 국영 그 타스 통신 보도로 알려진 얘기인데요. 한국인 그 백모 씨가 올해 초에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간첩 혐의로 그 체포가 돼서 모스크바에 그 수감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나온 그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 그 간첩 혐의로 그 체포 그 수감된 백 씨는 원래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 그리고 선교사 활동 이런 것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 씨는 원래 그 중국에서 그 탈북민을 지원해 왔는데 2020년께 중국에서 그 러시아로 이동을 해서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에게 약품, 의류 이런 것을 지원해 온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초에 그 러시아 당국한테 간첩 혐의로 체포가 돼서 모스크바로 그 이동된 수감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문제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러시아가 대개 그 선교사를 경고를 하고 또 선교사가 그럼 자발적으로 러시아를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그 선교사가 그 체포가 된 그런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그 북한과 그 지금 러시아의 군사적 결속, 군사적 밀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지금 긴장되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같은 그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해결되거나 풀려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 평가한 소식과 함께 북한의 도발 없이 미한 자유예방패 연합훈련이 종료됐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배경과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고향 북한에서부터 옷차림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는 탈북민 권범 씨는 한국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상표를 만들어 더 다양한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 패션 디자이너 권봄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왜 동동복식이 발전하지 못할까를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입고 다닌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 이게 내가 한국 정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한복을 재해석해 일상복에 접목하는 권봄 씨. 그가 패션에 역사를 입히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좀 살짝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어울리는데 살짝 뭔가 나는 다른 점이 있고 친구들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점들이 있으니까 나는 도대체 한국 사람일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런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양 수업으로 역사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 역사 과목을 들으면서 아 이거 나도 어릴 때 배웠던 역사였고 우리는 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라도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한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내 옷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판소리를 시각화해서 그 무늬를 만든 다음에 DTP에서 옷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때는 뭐를 보고 뭐를 느껴도 항상 설레고 눈물 나고 그걸로 작품화를 만들고 했던 그 열정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권범 씨는 대학교 3학년 때 패션 디자이너로서 가야 할 방향과 가치관을 정했고요. 2020년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학기 때 20년부터 취업을 했었어요. 20년 때 인턴 과정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장님께서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셔갖고 여긴 거의 중견기업의 규모이긴 한데 그 회사에서 나와서 이쪽을 옮겨오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권범 씨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상품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펀딩을 했는데요. 남과 북의 역사가 담긴 또 누구나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간편한 한복을 제작했습니다.
정통 복식은 좀 도태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복을 한복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됐기 때문에 대중들의 사랑을 못 받고 계속 도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퓨전 한복을 처음으로 런칭했었던 게 그 트레이닝복에 그 한복적인 그 깃이라던가 한복적인 정통 컬러라던가 이런 거를 핀줄 처리하면서 그걸 만들었을 때 첫 펀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고
또한 권범 씨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서브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딴 GB 한복이라는 브랜드까지 생겼고요. 최근에 권범 씨의 실력을 입증받은 좋은 소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브랜드가 3개가 있는데 브랜드를 이끌어가시는 디자이너분의 서브 디자이너로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작년에 그 펀딩을 시작하면서 대표님이 보시게 됐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와 진짜 보험 씨 너무 잘한다. 이거 우리 밑에 GB 한복으로 해서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GB 한복으로 디자인하게 됐는데 제가 대표님의 격려에 힘입어 한복 근무복 개발 공모전에 제 작품을 출시해보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흔쾌히 그래 알았다 밀어주겠다라고 하셔갖고 그 대구에서 진행하는 한복 근무복 개발 공모전이었는데요. 제 작품을 출시해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복적인 요소를 담은 한복 근무복을 제작한 건데요.
대구 관광 안내원이랑 관광 버스 기사 근무복을 만드는 공모전이었는데 그 조건이 대구에 관한 패턴을 개발해서 근무복을 만드는 조건이었어요. 퓨전 한복인데 근무복에 맞게 활동적이고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근무복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퓨전 한복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옷에 저의 그런 애착, 그게 투여가 됐고 대구를 진짜 대구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갔고요. 대구의 어떤 요소들을 패턴화해서 제출을 했는데 대상을 받게 돼서 제가 디자인한 옷을 한 100벌 정도 만들어서 다 출고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름부터는 아예 도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공모전 대상이라는 값진 결과와 함께 그 소식을 들은 회사의 대표도 권범 씨만큼이나 기뻐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는 메인 디자이너로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신상으로 제가 메인 디자인 처음으로 한 거예요. 2024년은 청룡의 해잖아요. 청룡의 해는 60년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룡을 개발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또 한국적인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룡포에서 한번 영감을 받아보자라고 어진을 찾아봤는데 태조 어진 왕이 유일하게 청룡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왕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 청룡의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시대를 반영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룡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의주를 물고 와서 이 행운을 전달할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청룡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청룡이 그려져 있는 자수 후드티와 또 맨투맨을 제작했는데요.
그 청룡포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금실 자수로 새겼고 이런 산 같은 거는 산수화에서 따온 거고요. 청룡포 그대로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 너무 촌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현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랑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수를 새기자라고 해서 앞판에 하나 청룡을 새기고 캥거루 주머니에 분리해서 산수화를 새기고 그리고 소매 부분에 산수화를 새겼어요. 근데 이게 작업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쳐야 되는 거니까 작업 과정이 되게 복잡한 과정이었고 그래도 뭔가 차별화가 된다는 걸 큰 의미를 뒀죠. 이거는 제 시그니처인데 제가 처음 퓨전 한복 출시했을 때부터 트레이닝복에 색동 핀줄을 넣었었고요. 이거 핀줄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통 원단, 색동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내가 만든 거다라는 시그니처로 이거를 항상 모든 옷에 넣어요.
권범 씨는 현재 GB 한복의 메인 디자이너이자 또 회사의 마케팅 일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상품의 피팅 모델도 자신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임감이 더욱 강해져 제 시간에 퇴근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집이 한복 컨셉으로 쭉 제작하고 있어요. 퓨전 한복이라기보다는 정통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캐주얼 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메인 디자이너가 된 후로부터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요. 퇴근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 이러다가는 너무 내 삶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요. 또 성취감도 있긴 하니까요.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 옷을 이렇게 입고 전철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아 올해 청룡이라서 그런데 옷이 너무 이쁜데 어디서 사셨어요? 이러면 저 막 엄청 신나서 이런 저 제가 디자인한 건데요 사이트는 이거고요 막 이럴 때 힘들었다가도 다시 활력소를 찾는 것 같아요.
또한 권봄 씨는 매해 작은 목표를 세워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고요. 현재 또 다른 현대 한복을 제작해 펀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개인 또 작품을 펀딩하고 있는데 모란꽃이라는 주제로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란꽃이라는 주제가 또 올해에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주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보면 삶의 풍요로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모란꽃이 조선시대 때는 모란꽃이 국기 영화를 상징했고 그래서 그런 모란꽃 미나 같은 거를 집에 걸어놓으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모란꽃을 옷에 한번 새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모란꽃을 디자인해갖고 퀼팅을 해서 퓨전 한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트로 모란꽃 복주머니 가방을 만들었어요.
역사의 의미를 담아 한복적인 요소를 담은 옷을 창조하는 권봄 씨. 권봄 씨에겐 또 다른 꿈이 있는데요. 내년쯤에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남북의 역사를 알리고 또 바꿀 수 있는 탈북 패션 디자이너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는 한국 정통 의상을 만들고자 하는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옷을 보고 아 한국 정통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 세계가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북한 사람인 거 알고 통일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저처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하기 힘든 얘기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we want to talk about how you start a sentence when you can't answer right away.
Well, I might say, that's a hard question. Or I'd say maybe, it's just that, and then I'd pause and think of an answer after that.
Then let me ask a hard question. Are you going to move to Florida after retirement?
Well, it's just that I have to think about that. How about you? Are you planning to leave town after retirement?
It's just that I have to take care of my parents. So it's just that. It's just that은 그게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곤란한 질문을 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I was wondering if 뭐뭐 한지 궁금해서요. 또는 if you don't mind asking 물어봐도 괜찮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John, tell me, how do you start a sentence if you are going to ask someone a perplexing question? What I mean by that is you are going to ask a question that will put someone on the spot.
Okay, if you put someone on the spot, you put them in a difficult situation, often by making them answer a difficult question. If the question I'm about to ask is putting someone on the spot, I'll say, I don't mean to put you on the spot, but I have to ask you this question. Or, if you don't mind, can I ask you something? Or, I was wondering if I can ask you something.
That's a good idiom. Put someone on the spot. Could you use that in a sentence?
You just put me on the spot. I can't think of it offhand.
That's very good. 당신은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네요. 이런 표현, you put me on the spot. You kind of put me on the spot. 당신은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생각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 방금 존이 말한 것처럼 I can't think of it offhand.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Offhand, 준비 없이 바로 이런 뜻인데요. I can't think of it offhand 또는 I can't think of it right now. 같은 표현입니다.
Yes, I can't think of it offhand. I can't think of it right now. I can't think of anything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 지금 당장은 이런 뜻인데요. Top of my head. 내 머리 꼭대기에서 off, 떨어져 나온. 지금 당장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off the top of my head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요리들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name some Korean dishes off the top of your head?
You mean other than kimchi? And I can't think of anything right now. I will say, I can't think of anything off the top of my head. Or, I can't think of it offhand.
생각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는 I can't think of it offhand. I can't think of anything off the top of my head. 또 갑자기 생각났을 때 I just remembered. 또는 It just occurred to me. 생각났는데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Come to think of it, how about soju?
That's not a dish.
Well, then rice comes to mind.
Okay, 잔이 생각해보니까 라는 표현으로 come to think of it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 comes to mind, crosses my mind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Speaking of Korean dishes, it's time for lunch. What would you like to have?
Nothing really comes to mind.
And it just crossed my mind that the cafeteria closes early today.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대답하기 곤란할 때 그게 말이죠 라는 표현으로 It's just that 그리고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I can't think of it offhand 생각이 얼른 나지 않네요 I can't think of anything off the top of my head 상대방의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